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에 해안 방어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일본과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쿠릴 열도에 어제 이동식 해안 방어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대 사거리 500km의 바스티온 순항 미사일 체계가 쿠릴 열도 파라마시르 섬에 배치됐다며 인접한 해역과 해협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1년 전에도 쿠릴 열도 중부에 있는 마투아 섬에 바스티온 순항미사일 체계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오닉스 P-800 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바스티온 미사일 체계는 연안 접근 거부와 특정 해역 봉쇄에 특화된 대함미사일 체계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동참했고 이에 러시아는 쿠릴 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16강에 나란히 진출한 한국과 일본이 모두 8강행에 실패했습니다. 한국팀은 어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1-4로 패배하면서 8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날 손흥민과 조규성 투톱을 내세운 한국팀은 경기 개시 7분을 시작으로 전반에만 4골을 실점했습니다. 후반 31분 백승호가 중거리 슛으로 1점을 득점했지만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같은 날 앞서 열린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16강전에서 일본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크로아티아에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양팀은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3을 기록하면서 크로아티아가 8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날 8강행이 확정된 브라질과 크로아티아는 오늘 9일 맞붙게 됩니다. 한편 모로코와 스페인, 포르투갈과 스위스는 오늘 각각 8강행을 놓고 격돌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인들을 굴복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사실상 손 들도록 하는 현재의 러시아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러시아가 의미 있는 외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만일 러시아가 의미 있는 외교에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도 도울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러시아인들이 출로를 찾으려 시도하는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서 이것은 끝날 것이며 거의 분명히 외교와 협상을 통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목도해야 할 것은 올바르고 항구적인 평화이며 거짓 평화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인 주거 지역 등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 공군 기지 두 곳에서 어제 발생했던 폭발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해당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됐으며 최소한 한 건의 공격이 기지 근처 특수부대의 목표물 유도에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 중심부의 기지로 확대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원거리 타격 능력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5일 러시아 중남부 랴잔과 사라토프의 공군기지 두 곳을 공격해 군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항공기 2대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해 고정밀 공중 및 함상 발사 미사일들로 17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시 당국이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식당 내 식사 등을 전면 금지했던 종전의 정책을 완화해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있으면 식당과 PC방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현재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군과 한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을 구실로 이틀 연속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중국이 미중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적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는 새벽까지 구름 많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글피 금요일은 아침까지 구름 많다가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내일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군과 한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을 구실로 이틀 연속 9.19 남북군사 합의에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새로운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문구를 6년 만에 다시 넣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가해진 총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한계선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입니다. 해상완충구역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적대행위를 금지키로 설정한 곳입니다. 한국군은 동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몇 차례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 연이은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발표를 내고 5일에 이어 6일 9시 15분쯤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며 총참모부는 지적된 전선 포병 구분대들의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포 사격을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그러면서 적측은 전선 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은 앞서 5일에도 미 한해 군사훈련을 트집잡으며 130여 발의 대응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동해와 서해상 완충구역에 가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가 언급한 한국 측 동향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5일부터 다연장 로켓 등의 사격훈련을 진행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미 한은 6일 오전 철원 담터 진지에서 이틀째 다연장 로켓 훈련을 진행했는데 군은 훈련에 앞서 다연장 로켓 24발 등을 발사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통상훈련에까지 일일이 군사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미한 확장 억제 강화와 함께 최근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독자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유엔 무대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불만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재도 그렇고 또 인권 관련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했던 투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마 이제 북한에게는 하나하나의 적대 행위로 이제 간주를 하고 거기에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제 트집을 잡고 대응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죠.
북한 총참모부는 앞서 5일 대변인 발표에서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통상 한해 총화에 집중하며 군사도발을 자제했던 동계 기간 중임에도 미 한해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군사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부터 미 한해 군사훈련에 대응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공군의 위력 시위, 동해와 서해상 포격 도발 등을 감행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미 한의 정상적 군사훈련에 계속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또 함께 이행돼야 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성실하게 존중하고 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연쇄 도발의 궁극적인 의도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겨냥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국면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은 고조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도발에 명분이 필요하고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잇단 포사격은 한국을 자극해 또 다른 명분을 얻으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완충지대로 계속 쏘고 있는 걸 보면은 한국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파기선언을 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책임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꾸준하게 명분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도발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응해 내년 초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백서는 매년 발간되는데 이번에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학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의 6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 직무대리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화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되 보다 강한 어감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이 미한동맹과 미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끊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대적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한미일 공조체제를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북 대외 정책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 약화시키는 방법은 남북관계를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면은 남한 내부에서 남남 갈등이 격화될 거 아닙니까? 그 격화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대북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선제공격 태세까지 드러냈고 이번 북한 총참모부 발표에서도 한국을 적으로 표시했다며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다시 넣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5일 북한 도발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해 중국이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was very clear after meeting with the president Xi about the influence that we know Beijing can have in Pyongyang.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중국이 평양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이웃국가이자 핵심 교역국으로서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영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중국이 그런 바람직한 효과를 내도록 평양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라고 커비 조정관은 비판했습니다.
And the bottom line is we haven't seen them use that influence that we know they can apply in Pyongyang for those kinds of desired effects. Quite the contrary.
지난달만 해도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커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등을 말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인 5일 북방 한계선 NLL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로 추정되는 130여 발의 포탄을 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가운데 미군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F-16 전투기 실사격 훈련은 준비태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주한미칠 공군은 5일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어떤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 공군과 함께 계속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칠 공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것이 최근 F-16 전투기가 수행한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에 영향을 미쳤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진행됐던 실사격 훈련은 몇 달 동안 계획돼 있었고 정기적인 대비태세 준비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7공군은 공군과 지상군이 1년에 몇 번씩 탄약고에서 실탄을 꺼내 훈련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훈련은 모든 병력들에게 실탄 취급과 검사, 장전과 무장, 비행과 사격의 기회를 준다며 이는 훈련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공군은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전처럼 훈련하고 탄약 비축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7공군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훈련 사진을 공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한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일 F-16 전투기들이 군산기지 인근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4일 공개했습니다. F-16은 이번 훈련에서 가상의 적을 향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군사기지는 다른 군사시설과 함께 파이투나이 태세를 갖춰 통보 즉시 항공기를 신속하게 보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과 전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5-80 전투비행중대 소속 조종사들이 제트기 전투 역량을 연마하며 신속 대응전술 조치를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F-16이 실사격 훈련을 한 날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다음 날입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남해와 동해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이후 이탈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군용기 여러 대를 동원해 동해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호주 국방장관이 양국 간 동맹과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활동 등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영내 동맹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과 호주 간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영내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is the strongest that it's ever been.
이어 우리 두 나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진로를 계획하고 국제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지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금 우리는 특히 러시아의 무모하고 무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안정한 군사활동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만났다며 미국과 호주는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지지하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는 양국 간 안보협력 심화와 방산 분야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과의 3자 간 협력 증대를 비롯해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의 4자 안보대화, 쿼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규칙 기반의 질서가 시험대에 오른 것을 보고 있다며 이는 인도 태평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We sit in Ukraine with the rules-based order being tested there, but we sit in the Indo-Pacific.
이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우방들이 더 가까워져야 할 때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두 장관은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과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환경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작전과 병력태세, 국방기술 협력을 포함해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중국의 불안정한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영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브라질이 대북 접근법의 제재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 수단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세영 기자입니다.
브라질 외무부는 5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브라질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유엔 주재 브라질 차석 대사가 대북 제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제재는 민간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합의되고 전략적인 목표 아래 고안된 경우 합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포함해야 하는 광범위한 패키지의 일부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에 9건의 제재를 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런 제재들이 접근법의 한 측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는 무엇보다도 외교적 기구로 유엔 헌장 제6장에 따라 협상과 중재를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 외무부 대변인은 외교는 긴장을 완화하고 유엔 결의 준수를 보장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아직 외교적 도구 상자의 사용을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서 안보리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모든 핵 보유국의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브라질은 항상 모든 국가의 핵 군축에 대한 강력한 지지 국가였다는 겁니다. 브라질 외무부 대변인은 핵무기는 어떤 국가도 더욱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브라질은 핵 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군축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핵을 추구하는 나라를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모든 북한의 발사와 실험을 규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브라질은 20만 명이 살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미칠 위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동참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절한 무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제네바에 있는 인권이사회는 관련 주제에 대해 더욱 크고 전문적인 관심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으며 여전히 인권 논의를 위한 최고의 장소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브라질은 대북 제재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앙 헤네시오 대 알메이다 피로 브라질 차석 대사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북한이지만 제재 중 어떤 것도 지난 5년간 북한 무기고의 엄청난 양적, 질적 확장을 막지 못했다며 제재가 완전한 답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로켓 발사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더 큰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는
서해 위성 발사장의 로켓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에서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1일입니다.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이날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선 겐트리 타워 남쪽 구조물 아래쪽 부분에 대형 하얀색 물체가 매달린 듯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겐트리 타워 아래쪽에서 약 5분의 2 높이만큼 올라서 있는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하얀색 물체가 바로 옆 북쪽 구조물의 개폐형 패널로 남쪽 구조물까지 큰 각도로 열린 상태이거나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해체돼 남쪽 구조물 쪽에 놓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겐트리 타워는 남쪽과 북쪽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로켓 발사는 북쪽 구조물에서 이루어집니다. 평소 북쪽 구조물은 하얀색 개폐형 패널로 가려져 있지만 발사가 임박한 시점엔 이 패널을 넓은 각도로 개방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 당시 이 하얀색 패널이 양옆으로 개방되는 장면이 북한 관영 매체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개폐형 패널은 비와 눈으로부터 로켓과 발사대를 보호하는 용도로 알려졌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폐형 패널 안쪽, 즉 발사대에서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a lot of material arrive at the launch pad that will highly likely be used in the renovation or modification.
슈멀러 연구원은 발사 장치를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자재를 발사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면서 개폐형 패널이 열려 있는 것으로 밀어볼 때 겐트리 타워 안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도 패널이 열려있는 데 주목하며 안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are working inside,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Bigger rockets, new propellants. So all the stuff they have in there for the propellants.
한센 연구원은 더 큰 로켓과 새로운 추진체를 쏘아 올리려는 작업이라며 발사대에 남아있는 장비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과거의 은하 로켓용인 만큼 교체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겐트리 타워에서 크레인이 사라진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1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겐트리 타워 옥상에 설치된 크레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크레인은 이동식 로켓 조립 건물로부터 로켓을 넘겨받아 발사대에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한센 연구원은 발사장 중심부 바닥에 놓인 두 개의 대형 물체를 가리키며 겐트리 타워에 설치될 크레인 자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레인 없이는 어떤 발사도 할 수 없다면서 현재 크레인이 없다는 건 크레인과 관련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해 위성 발사장 곳곳에선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BOA는 발사장 중심부의 로켓 조립 건물이 중심부로 이동하고 이후 지붕과 외벽이 해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겐트리 타워 옆 연료 산화제 저장고 부지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서고 인근 야산에는 폭이 50m에 달하는 터널 굴착 작업이 이뤄진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아울러 엔진 시험장 인근엔 새롭게 길이 뚫리고 그 끝부분에선 새로운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인데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와 높이, 주변 정리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새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올렸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평균을 밑도는 농업 생산량 등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 2일 발표한 작황전망과 식량상황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한 겁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래 줄곧 외부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대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올해 아시아 지역 곡물 생산량이 1억 3,600만 톤으로 지난 5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은 부탄과 네팔, 스리랑카 등과 함께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약이 늘어난 북한의 올해 농업 생산량이 평균 이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계속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지난 분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할 곡물량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FAO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북한의 외부 식량 수입 필요량을 106만 3천 톤으로 추산한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필요량을 추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FAO는 BOA에 검증 가능한 정보 부족으로 현장의 식량 안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FAO가 이번에 지정한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 목록에는 아프리카 국가가 33개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 9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나라 2개가 포함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시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들어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제임스 히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인권 상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더욱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속의 상황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오늘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북한 인권 상황은 간단히 말하면 열악하다면서 감시가 없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이 대변하는 국제 가치와 합의에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기구가 기획한 북한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뒤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채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경 봉쇄 조치 때문에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지난 3일 국제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촉구한 가운데 유엔의 북한 장애아동 지원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촉진 파트너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구의 북한 내 장애아동 지원 프로젝트는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종료됐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8년 9월에 20만 2달러의 예산을 바탕으로 북한 관련 장애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한 조기 파악과 개입 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앞서 이 기구는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4년간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북한 내 장애아동 건강과 재활 돌봄 서비스 개선, 장애아동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 등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19년 12월 말까지 7만 5,789달러를 지출한 채 중단된 뒤 지난 9월 말 종료됐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촉진 파트너십은 이 프로젝트가 유니세프 주도로 장애아동의 가장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보건성 등을 통해 국제구호단체인 핸디캡 인터내셔널, 조선장애인보호연맹과 협력해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중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VOA는 유엔 장애인 권리 촉진 파트너십의 이메일을 통해 중단 이유와 성과 등을 질문했지만 5일 오후 현재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한 후 인도지 지원단체들의 지원과 입국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팬데믹 발생 이후 지금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한 채 국제사회의 지원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의 이런 비정상적 조치로 민생이 악화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경 개방과 지원 수용을 촉구해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 위기와 완전한 고립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고난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대한 최우선 권고로 국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유엔 기구들, 다른 국제 기구와 외교 관계자들의 복귀, 경제활동과 주민들의 이동을 긴급히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이날 북한 당국의 과도한 조치가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VOA의 질의에 즉답하지 않은 채 기존의 대북 지원 의지만 재확인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유니세프는 북한 정부와 협력해 보건, 영양, 물, 위생 등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엔 오늘부터 4일간 이어질 VOA 특집 다큐멘터리 역사의 증언 때 미국의 소리 80년 제1부 태평양 너머에서 들려온 생명의 소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어 방송은 2022년으로 출범 8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한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신음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방송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워싱턴에서 전하는 VOA 방송의 지난 발자취와 그 영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코리안 서비스 presents the 80th anniversary special.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제1부 태평양 너머에서 들려온 생명의 소리.
합중국에서 나아가는 조선자유정은 내 조선동포에게 미국의 소리를 방송합니다.
세계 뉴스를 보도하겠습니다. 한번 폭격 시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집합지 않은 최대 다수의 항공기는 9시간 동안이나 동경 공업 중심 구역을 폭격하였습니다.
일본의 가혹한 한반도 식민 통치가 극에 달했던 1940년대 태평양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국의 소리 방송은 충격이자 생명의 소리였다.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하는 내용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선전만 들어오던 한민족에게는 환희의 소식이었다. BOA는 미국군이 일본에 대해 항복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경고한 내용도 전했다.
연합국의 군정당국은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방도는 오직 일본 본도의 전멸뿐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박사도 이 방송을 통해 일본의 패망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외적이 양양 자득하야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안이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시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VOA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중경방송을 인용해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군이 격퇴되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중경보도에 의하면 중국 방어군이 중앙중국 내 서편을 향하여서 돌진하던 일본군의 여러 부대를 격퇴시켰다고 합니다.
암울하던 시기에 조선 땅, 일반 국민의 라디오 보유가 쉽지 않던 때 이 같은 방송 내용은 당시 일본이 관장하던 경성방송국 JODK의 조선인 엔지니어들에 의해 비밀리에 정치됐다.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과 가족, 친지들에게 은밀히 전파되기 시작했다.
비밀 정치는 일제에 발각되고 경찰은 그것이 독립운동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다.
자신도 당시 미국의 소리를 들었다는 방송사학자 유병은의 증언이다.
그런 방송을 들으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가슴이 막 떨립니다. 또 그런 내용을 듣고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자기 부인, 친아버지 이런 분한테 그런 얘기를 끝까지 감출 수가 없어요. 한국 민족은 가만히 참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집에 가서.
이로써 약 300명이 체포되고 6명이 고문과 옥살이로 숨졌다. 한국 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단파방송 밀청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요청으로 단파 라디오를 조립해주다가 체포된 전자기술자 조종국 씨는 혹독한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제발 죽기만을 바랐다고 생전에 비호에 증언했다.
아, 나중엔 죽고 싶더군요. 어떻게 고문을 당하는지 그냥 뭐 물 고문이지 그 말하자면. 그걸 뭐 아니 하루에 한 번씩 꼭 불러다가 물 고문을 했어요.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광장에는 1991년에 물망비가 세워지고 매년 사실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던 방송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한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나게 된 기쁜 소식을 미국의 소리는 감격하며 전했다.
일본은 쿨하였다. 승리는 우리에게 왔다. 그것을 위하여 주동사들을 생각한다. 그들의 피가 영원히 살아있다. 평화는 또다시 한 번 이 세계에 왔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항복한 이때에 있어서 조선 동포 여러분은 아무쪼록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를 광복하도록 하십시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던 황성수는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회고했다.
꿈에나 그리던 독립이 되었구나. 언제 한국이 그 일본의 무지무지한 세력에서 벗어나는 건 꿈도 못 꿨는데 우리가 참 감격을 가진 거죠.
그러나 일제의 패망이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비오의 초대 편집 주임을 맡았던 황성수는 파리에 입성하는 연합군 행진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고 고백했다.
듀골 장군이 파리 입성을 할 때의 뉴스를 다른 사람보다 저는 이제 전시 연구에 있은 게 바로 그 순간에 봤는데 찢어진 불란서기를 달고 뒤에 영국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한 최신 무예를 갖춘 미국군이 왔지만은 불란서기를 든 불란서 군대가 파리 개선 먼저 들어가니까 불란서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 근데 이제 해방은 일본에서 되지만은 한국 군대가 먼저 서울로 들어가야 우리 한국이 될 터인데 외국 세력이 들어가서 이걸 나눠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에 해방된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눈물이 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으로 아니라 진짜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제가 울었죠. 그러니까 해방을 기뻐하면서도 분단국에 대한 아쉬움이 있은 거죠.
웰컴 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인 코리안. 디렉트 프롬 워싱턴.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는 2022년 현재 일주일에 1800시간 이상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웹과 모바일 등으로 세계 3억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거대한 미디어 조직이다. 미국 정부기구의 하나인 USAGM 소속 BOA가 방송하는 언어의 수는 48개에 달한다.
VOA Afrique, Le Monde aujourd'hui. À Washington.
Manera kanaka muriye Zimbabwe, ino studio 7.
2차 대전이 한창 치열하던 시기,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는 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정치 선전도 강화했다. 이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2년 전쟁 소식을 전 세계에 사실대로 알린다는 목적으로 라디오 방송 BOA를 출범하고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의 언어로 전파를 쏘기 시작했다.
1942년 2월 24일 뉴욕시 매디슨 에비뉴 270번지의 정부 시설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독일어 아나운서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전하겠다고 선언했다.
Ihr spricht die Stimme Amerikas. Heute und täglich.
불과 79일 전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쓰라린 경험을 한 미국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방송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42년 8월 29일 한국어 방송이 출범했다.
북미 합중국에서 나아가는 조선 자유정은 내 조선 동포에게 미국의 소리를 이하 시간에 방송합니다. 즉 매일 오전 7시 5분부터 봉 30분까지는
뉴욕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져 아시아로 송출됐다. VOA 80년 역사상 한국어 방송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언어의 하나가 됐다.
그때의 한국어로 방송한 아나운서는 유경상 박사, 또 한국에서 지역사회 개발 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진목 씨, 전 국회의원 황성수 씨, 대구 신명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김태목 박사, 이런 분이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듣기에 좀 이상한 어조로 미국으로부터 나아가는 미국의 소리는 이렇게 말하더니가 신두식 씨라고 지금 저 서해안에
한국어 팀 내에서 일본어 방송도 함께했다. 일본계 방송인이 준비한 내용은 한국인의 편집을 거쳐야 방송될 수 있었다.
아메리카군과 오키나와 제간이 조리쿠 작전을 강구して
일본어 방송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중단됐고 한국 전쟁 직후 재개됐다. 11년 만에 다시 문을 닫았다.
태평양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어 등 다른 아시아 방송도 추가됐다.
Mga kababayan namin sa Pilipinas, narito ang mga pinakabagong balita sa sanglibutan. Ito'y si
Pablo. 이로써 이해 연말까지 VOA 방송 언어 수는 모두 25개로 늘어났다.
전쟁 중 BOA는 전시 정보국 Office of War Information 소속이었다가 전쟁 후에는 국무부로 이관됐다.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자 한국어 방송은 세계 뉴스와 해설 등 시사물과 함께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미국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력한 것은 일찍이 전쟁 결과로 한 것보다도 훨씬
한반도의 방송 문화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던 시절 BOA가 전하는 미국의 역사, 인물, 종교, 생활 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내용은 청취자들에게 미국을 유토피아로, 미 국민을 최고의 민주 시민으로 믿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미디어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1950년 서울의 한 일간지 조사에서는 한국의 라디오가 약 20만 대, 그중 90%가 미국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간 BOA를 듣는 청취자는 주로 정부, 관리, 대학생 등이었다. 청취자가 대부분이 엘리트층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하던 시기에 미국의 소리는 또 한 번 한민족에게 환희의 소식을 전했다. 1950년 4월 19일 세계적인 권위의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기적적인 우승을 한 사건을 현장에서 중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대회에 출전한 함기용, 송기륜, 최윤칠은 1, 2, 3위를 싹쓸이했다. 당시 중계를 했던 박경호는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 한국 선수가 1등을 하리라고 그저 기대도 했고 그래서 그 점은 준비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아 뜻밖의 1등, 2등, 3등이 전부 한국이란 말씀이에요. 아 말도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또 그 스포츠 방송이라는 게 일생에 대한 저 해본 경험이 없는데 아 뜻밖의 1, 2, 3등이 들어오니까 말은 별로 못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기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 발칵 뒤집혔다. 거리에는 경축 아치가 세워지고 환영대회가 열렸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 세 사람을 붙들고 외교관 200명보다 더 큰 애국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불과 두 달 후 한반도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공격했다. 당시 황재경은 워싱턴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침 소식을 고국에 전했다며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여러 군데 지점에서 대거 남하한 후에 침략 공격을 개시했다는 것을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유엔군이 방을 태세만 주열 때는 제가 울면서 방송한 기억이 납니다.
대구와 부산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공산군 수중에 떨어지자 국내에서 방송을 통해 객관적인 전쟁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남침 불과 이틀 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공군과 해군에 한국을 지원하라는 긴급 명령을 발표했다. VOA 한국어는 긴급 뉴스로 이를 방송했다.
This is the voice of America. To listeners in the far east, we present the following important announceme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ordered American air and sea forces to give all sup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는 미국의 소리 방송국입니다. 추만 대통령은 오늘 다음과 같은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군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침입군에게 공격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인 나는 미국의 공군과 해군에게 즉시 출동해서 남한군을 원조하기를 명령하는 바다.
뒤를 이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참전해 공산군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도쿄의 사령부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맥아더 장군은 퇴치 작전과 함께 산하에 한국어 방송을 개설하고 전쟁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더 보이스 오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맨드, 즉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이었다.
한국전의 작전 통제권을 가진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은 1950년 7월부터 한국의 KBS에도 워싱턴에서 방송되는 VOA를 중계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로 VOA 방송의 10분짜리 국제뉴스는 1973년까지 20여 년 동안 아침과 저녁 한국 내 방송국들을 통해 중계됐다. KBS의 다른 주파수에서는 저녁 방송 30분을 모두 중계하기도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뉴스와 현지 보도를
처음 KBS에서 시작된 중계는 기독교 방송, MBC, 동양 방송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남한의 라디오 보유자는 거의 모두가 VOA 청취자가 됐다. 이로써 전쟁 중에는 공산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에서 몰래 듣는 VOA와 VUNC가 한국민들의 유일한 소식통이었고 길잡이였다. 오랫동안 한국어 방송에서 일하고 최초의 한국인 책임자인 한인섭 국장도 젊은 시절 비오의 전쟁 소식을 숨어서 들었다.
도남동 지하실 대청마루에서 레디오를 아버지와 같이 인천 상륙작전 그거를 들었고요. 15살 때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소리라는 거를 잘 몰랐지만
네네.
어떤 호기심, 일종의 동경심 이런 네. 거가 생겼고요.
전 KBS 평양방송 아나운서로 일하던 중 전쟁을 당한 강창선도 북한에서도 몰래 미국의 소리를 들었다.
저는 그 당시에 북한에 있었습니다. 이북 동포들도 역시 이 미국의 소리를 지하실에서 또는 일부를 쓰고 몰래 듣던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이때 미국의 소리만은 사실 그대로를 거짓 없이 방송한다. 믿을 수 있는 방송이다. 신빙할 수 있는 방송이다. 이것이 아마 전 세계에 인식된 미국의 소리의 한 위력이라고 생각되는데.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1947년 미국에 왔다 VOA에 스카웃된 한국어 방송의 홍일점, 호기수 아나운서는 한국 전쟁이 치열하던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를 인터뷰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한국 여자들이 흘린 눈물이 들었거든. 몇백 개가 되는데 그 슬픔을 어떻게 다 갚을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위로하고 나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원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랬더니 염려 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기스 여사는 더글라스 메가도 장군도 인터뷰했다. 2022년으로 96세를 맞은 호 여사는 뉴욕의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찾아가 메가도 장군을 인터뷰한 내용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을 도와줘서 그렇게 일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더니 내 볼에다 나를 끼얹고선 키스를 해요. 그게 사람들이 있다가 아, 메가도 장군이 키스하냐 동양 여자는 당신하고 장계석 씨 부인하고 둘 것이 없다고 농담을 다 하고 그랬어요. 메가도 장군이 나보고서는 이런 시기에 그게 위험한 데서 영감있게 이래서 고맙다고 그래요.
호기스 여사는 자신이 미국의 소리 아나운서라는 것 때문에 서울에 있던 가족이 인민군에 의해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가슴 아파했다.
호기스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납치당해가지고 서대문 경찰서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약 3개월 후 서울에는 다시 태극기가 올라갔다. 황재경은 인천 상륙 작전 때보다 더 신나는 방송을 한 적이 없었다며 당시의 감격을 잊지 못했다.
메가도 장군의 지휘로 한국 해병대와 함께 방금 인천에 상륙했다고 방송할 때만큼 참 신바람 난 방송은 내 생전에 전무후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날이 제게는 일생에 가장 신바람이 날 방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북한 공군의 미국이 조종사 망명이라는 세계적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1953년 9월 21일 북한 공군의 노금석 대위가 당시로서는 세계 최신의 제트 전투기인 미그 15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 김포공항으로 망명했다.
소련제 미코얀 미그 15는 한국 전쟁 중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공산 진영의 주력 전투기로 전쟁 중 압록강 상공에서 자주 미국 폭격기들을 위협했고 미국의 F-86 세이버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였다.
미국은 미그 15기의 기밀을 제공하는 자에게 당시로서는 거액인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었다. 미국의 리차드 닉슨 당시 부통령까지도 노금석을 만나 그의 용기를 치하했을 만큼 그의 망명은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행운이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노금석 씨는 2022년 9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진짜 뉴스를 전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열심히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는 진짜 정말이니까 한국이 통일을 하더라도 기다려야죠. 그러자면 통일 전에 미국의 소리 들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가 진짜 정말...
90세의 고령임에도 아직까지 당시 들었던 미국의 소리 시그널 음악을 기억하고 있을 만큼 그는 열렬한 VOA 애청자였다.
노금석 씨는 미국에 정착한 다음 한때는 미국의 소리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다. 노 씨는 자유의 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문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명소를 둘러보며 느낌바를 들려주었다.
자기 일기가 내가 뭘 했느냐. 미국 신문사를 가서 국회에서 내 감사원이 왔던가 하고 또 미국에서 어디가 여기저기 가고 하고 그것을 거기다 녹음해서 방송에 보내든가.
지금까지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제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2부 시대를 초월한 진실 보도의 추구를 보내드리겠습니다.